벌써 이제 귀성길 구정 명절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족들을 만나는 여러 일정들 속에서 가족이라고 하면 사랑하고 사랑받아야 할 가족 안에서 우리는 때론 상처와 아픔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강과 자유는 얻었지만 가정 안에서 여전히 용서와 회복이 필요한 분들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 가족 구원과 가정 내 신앙 전수를 위해 오늘도 기도하러 오신 우리 모두에게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세우리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적으로 들려지고 성취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 왕이 하나님께 드리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그냥 갑자기 튀어나온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윗에게 임했기 때문에 시작된 기도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무엘하 7장 4절의 말씀 그리고 5절 17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다윗은 나단이 전해준 말을 사람의 위로로 들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27절의 말씀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다윗은 나단을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으로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 오늘 기도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내 욕심을 하늘에 관철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내 필요와 문제를 부르짖고 아뢰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만 한 걸음 더 나아가 다윗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귀에 들려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때 아, 내가 우리 가정을 위해 오늘 이렇게 기도해야겠구나 라고 하는 간구할 마음이 회복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약속을 붙들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무엘 7장은 다윗의 순수한 바램으로 시작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아름다운 궁전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텐트, 성막에 있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 하나님을 위한 집을, 성전을 짓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소원, 바램을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바램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을 다윗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 5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라고 주님이 물으시는 거죠. 그런데 11절에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너 다윗이 아니라 나 여호와가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집을 세워주시겠다라는 것은 건물로서의 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몇 평짜리냐? 강을 중심으로 강 북이냐? 강 남에 지어지냐? 역세권이냐? 뭐 이런 것을 묻지 않습니다. 이것은 다윗은 이미 백향목으로 지어진 궁궐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더 이상 건물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집은 우리 사무엘하 7장 12절의 말씀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수완이 자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어주리라 하시는 세우리라라는 그 약속은 다윗의 후손들이 다윗의 대를 이어 왕위를 계승하고 다윗의 나라를 견고하시게 하시겠다라는 영적인 약속, 영원한 왕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건물이 아니라 너의 가문, 너의 왕조를 내가 세우겠다 하시는 거죠. 13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하실 때 비록 역사 속에서 다윗의 나라, 그 다윗의 가문의 왕조는 주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죠.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약속이 멈춰진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되었고 그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된 것입니다. 솔로몬,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그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하시는 그 약속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정리해 볼게요. 너 다윗이 아니라 나 여호와가 세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건물이 아니라 너의 가문, 너의 왕조를 내가 세우겠다 말씀하십니다. 다윗, 솔로몬, 남유다로 이어지는 그냥 단순한 인간의 왕조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겠다 하신 것이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세우리라 하신 그 약속의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 말씀이 처음 알려지고 약 3000년이 지났습니다. 대부분의 이 약속이 성취되었으나 주님이 다시 오셔서 완성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날을 맞이하기에 앞서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시고 회복시키셔서 날마다 우리의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해야 할 기도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말씀이 들리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따라할까요? 말씀이 들리는 가정 되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2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기서 귀를 열다, 종의 귀를 여시고 할 때 이 단어는 하나님이 내 귀에 무엇인가를 속삭이셨다, 내게 비밀을 알려주셨다라는 뜻입니다. 누가 요청해서 답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다가오셔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아주 특별한 사실을 하나님이 그의 백성 다윗에게 비밀리에 알려주시는 상황에서 쓰인 것이죠. 이 소리는 종의 귀를 여셨다라는 것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차원을 넘어 하나님의 뜻을 마음 깊이 깨닫게 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귀를 여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또 우리의 가정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비밀의 말씀을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참 소음이 많습니다. 소음이 많은 세상에 발맞추어 노이즈 캔슬링이라는 제품이 나왔죠. 근데 그것을 귀에 꽂으면 주변 소음을 차단되었지만 어쩌면 정작 들어야 할 소리까지 못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행 중에 노이즈 캔슬링 제품을 착용하면 사고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소음처럼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살다가 정작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살아가는 건 아닐까요? 명절을 앞두고 가족들을 만납니다. 조금만 말을 시작하려고 그러면 또 예수님 얘기하려고 그러지라고 일단 원천 봉쇄되는 가정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사춘기 시절에는 부모님의 옳은 이야기가 너무 계속 반복되어지니까 그게 뭘로 느껴져요? 잔소리로 느껴지죠. 그러면 그냥 알았어요 알았어 아 알았다니까 이라는 이야기는 이해했다라는 말보다는 더 이상 듣기 싫다라는 의미입니다. 뭐 어른이 되어서는 그 사춘기 시절에 그런 이렇게 무례한 그 태도를 보이진 않지만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실 때 전화기를 잠깐 좀 띄워놓고 네 알았어요 라고 하거나 아 지금 운전 중이에요 라고 그 순간을 피하기도 합니다. 운전하면서 할 건 다 하면서도 말이죠. 바쁘다는 핑계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에게 주시는 음성에 들어야 하는데 귀를 닫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할 자녀가 있다면, 믿음이 식어진 목장 식구들이 있다면, 예수 구원이 필요한 부모님과 가족들이 있다면, 세상 가치관에 물들어버린 이웃들이 있다면 그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마가복음 7장에는 예수님께서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치유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7장 3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예수께서 치유하시며 에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물리적인 치유를 넘어 영적인 귀가 열려야 비로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입술로 고백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의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공동체 그리고 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날마다 에바다의 축복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C.S. 루이스는 고통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확성기라는 표현을 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지지 않는 채 내가 세상의 소리를 듣느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살아가다 보니 안 듣다가 고난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비극은 없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종의 귀를 열어주셔서 다윗처럼 우리도 말씀이 들리는 가정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뭐 설날에 가족들이 모여서 떡국을 드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생을 누리는 복된 가정 되시는 우리의 모든 가정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48절 5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이 생명의 떡으로 오셨습니다. 다윗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해야 할 기도 제목 두 번째는 약속으로 간구하는 가정 되게 하소서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약속으로 간구하는 가정 되게 하소서. 27절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의 이 말은 주님 내가 주님의 약속을 듣고 제 마음이 기도할 힘이 생겼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제 삶과 저의 가정을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약속하신 하나님이 신실한 하나님이라고 믿으신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응답받고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을 못 받을까요? 끝을 올린 거는 질문이고요. 질문에는 답이 필요한 겁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약속하신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면 우리가 꼭 기도해야 응답되나요? 기도 안 하면 응답이 안 되나요? 우리의 기도와 상관없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약속을 듣고 기도하지 않아도 응답됐는데 왜 기도할까요? 하나님이 혹시 마음이 나처럼 바뀔까봐 기도하나요? 혹시 그 약속이 취소될까봐 기도하나요? 그런 걸 걱정하는 건 아닙니다. 나 같은 자에게도 약속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고 그 약속으로 인한 오늘 내가 누리는 은혜를 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드린 기도도 감사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세우리라 라고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라고 하니 그 기도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내 집을 세우시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이 다윗의 삶에 정말 필요하고 이 약속이 정말 갈급했던 순간을 사무엘하 11장에서 우리는 맞닥뜨리게 됩니다. 사무엘하 11장은 무슨 내용이에요? 밧세바를 범한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영적 거인이라 여겨졌던 다윗이 무너졌습니다. 다윗은 결코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실수와 잘못 가운데 다윗은 단지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 가정을, 나라를 망가뜨렸습니다. 나로 인해 범죄했습니다. 나로 인해 이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약속 기억하시죠? 라고 기도해야 하시죠.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집안에는 암논, 압살롬, 아도니아 등 자녀들이 입에 담기 어려운 끔찍한 범죄와 반역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솔로몬도 그들과 결코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런 위기와 불리한 상황 속에 이 약속을 구하기 어려운 이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이 끝까지 붙들 수 있었던, 붙들어야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받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도 여러분, 용기는 언제 필요합니까? 위기일 때 필요합니다. 약속은 언제 필요합니까? 내가 불리할 때 필요합니다. 도저히 이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 큰 소리도 내지 못하고 그냥 숨죽여 눈물 흘리면서, 그러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면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주님, 저는 주인입니다. 우리 가정은 깨어졌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나를 위해 집을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우리를, 우리의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이렇게 기도하는 것조차 힘들어하시는 성도님들을 보기도 합니다. 기도는 내가 시작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이 내 입술을, 내 마음을 열어주셔야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같이 읽을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기도가 막히고 입이 떨어지지 않을 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마음을 일으키시고 대신 간구해 주신다라는 약속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암송하면서 기도를 시작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어렵다면 성경책을 펴놓고 핸드폰으로 열어놓고 오늘 본문의 말씀,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세우리라 하시는 말씀이나 앞서 읽었던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을 펴놓고 주님,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주님, 성령을 통해서 나를 위해 기도하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이 약속대로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넘어지고 실패했을지라도 결코 취소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기도하오니 내 기도를 응답해 주옵소서. 약속으로 간구하는 우리의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명절에 만나면 늘 똑같은 질문을 하는 어른들이 있어요. 우리 조카나 누구를 만나면 올해 몇 학년이라고? 몇 살이라고? 라고, 아니 벌써 그렇게 됐어? 라고 이런 말을 하세요. 분명 지난 추석에도 물어봤는데 설에 또 물어보는 거예요. 왜요? 물어봤지만 잊어버렸고 기억하지 않아도 다음에 물어보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구하는 기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같이 읽을까요?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들을 가르쳐 주실 겁니다. 다시 그 약속들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며 또한 그 약속의 의미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의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다윗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의 제목은, 세 번째까지 나왔으니까 이렇게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잊으실 것 같아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말씀이 들리는 가정 되게 하소서. 두 번째, 약속으로 간구하는 가정 되게 하소서. 세 번째는 외우지 못해도 시력으로 맞추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 앞에서는 가정 되게 하소서. 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 앞에 서 있는 가정 되게 하소서. 우리 26절 29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영원히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29절입니다.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의 기도에는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26절과 29절에 나온 것처럼 주 앞에입니다. 다윗은 단순히 자신의 가문이 번창하고 왕위가 이어지는 것을 넘어서 주 앞에 우리의 가정이 견고하게 하시기를, 주 앞에 우리의 가정이 영원히 있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이 견고하고 영원할 수 있다라는 절대 진리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왕으로 다스림 가운데 강력한 리더십과 권력으로 나라가 견고함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우리의 나라가 있을 때 우리의 나라가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가정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음을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영원함도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머물 때 비로소 내 안에 영생이 빛을 발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영원함은 영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 설 수 있는 이유는, 영원히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이유, 주 앞에 견고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밖에 없는 외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앞서 나단을 통해 다윗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4절에 보면 나는 너의 아들을 통하여서 내가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인데 만일 그가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할 것이다. 15절 그러나 사울에게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는 빼앗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은 하나님의 징계에 아버지 다윗처럼 나단을 통해서 회개의 기회를 그는 붙잡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에 그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었으며 남유다의 수명의 왕이 다스렸지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왕들은 몇 명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존재였죠. 그러나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처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죄 많은 우리를 위해 그가 대신 징계에 맞고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평화, 참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주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된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의 말씀처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얻기 위해 오늘도 우리는 담대히 주의 보좌 앞으로 갈 수 있었던 것, 주의 죽으심과 부활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시편 127편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평생 넘어진 적 있지만 다시 주 앞에 엎드려 살아간 그의 인생을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가정도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넘치는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을 따라 간구하는 믿음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절을 앞둔 명절이 시작된 이 시간에도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여 나온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언제나 주 앞에 서 있는 가정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시기를, 우리의 교회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